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우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히브리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제 소개를 한 이후에 길게 또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 이후에 이제 믿음 가운데 사는 삶을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믿음의 삶에서 차치 게을러질 수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이제 우리를 권고하고 권면하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은 무섭게 우리의 정신을 차리게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범한 후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니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입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 말씀은 얼핏 우리가 알고 있는 견인교리와 다른 말씀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회개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죄를 범한 후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하니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에서도 있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라고 하였습니다. 6장에서는 이 진리에 무뎌진 자들, 진리에 무기력하고 게으른 자들을 깨우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장직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데 그렇게 아무 관심이 없으니 이 진리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으니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는가 하면서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 6장에서 하였습니다. 이 본문도 경고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6절에서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짐짓 이렇게 했는데 고의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의도적인 것이죠. 또 죄를 범한 자라는데 이거 한번 어떤 어떤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지식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진리를 아는 지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대제사장이시다. 우리 앞서 휘장을 지나 하나님 앞에 서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대제사장이시다.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고의로 이것을 다 알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고의로 계속해서 그것을 반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시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근데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말씀했던, 이 중반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완전한 제사여서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다. 또 다른 제사가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단번에 제사로 모든 것이 완전하여서 이제 다른 제사는 필요 없다. 모든 것이 충족되었다라고 하였는데, 어떤 다른 제사장도 필요 없다. 어떤 제사 다른 제사도 필요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제 26절에서 갑자기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전혀 어색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고의로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이미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가 일상적인 우리 안에 있는 오염 때문에 범하는 그런 일반적인이라기보다 어쨌든 우리에게 묻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말한다기보다는 조금 아주 특별한 어떤 종류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범하는 죄요. 예수님을 대적하여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범하는 죄를 말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여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길이다. 살 길이다. 곧 그의 육체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런 죄입니다. 이것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사를,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살 길을 의도적으로 반대하고 의도적으로 모욕하는 그러한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그 더 상세한 것을 묘사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한두 번 무슨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짓밟고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것이냐, 계속해서 악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체로 이미 그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자에겐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제사의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자는 예수님의 속죄 제사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자를 위한 속죄 제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속해서 짓밟는 자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이죠. 그래서 그에게 준비된 것은 무서운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무서운 심판자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28절과 29절에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있을 무서운 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절과 29절을 비교하면서, 28절과 29절은 비교하면서 28절은 상대적으로 적은 형벌, 그리고 29절은 하물며 하면서 무거운 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는 그런 형벌이 있는데 29절에서 하물며 더 무거운 형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것은 신명기 17장 6절에서 우상 숭배자에게 해당되는 이 말씀 적용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가 당할 형벌,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가. 근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부인하는 것은 얼마나 더 두려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겨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는 그 죄보다 더 심각한 죄는 무엇이냐? 진리 지식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지식을 받은 후에 그것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그 진리 지식을 짓밟는 자,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29절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죠.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것,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것,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피조물의 그 형식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이 그 경륜을 멸시한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경멸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이런 그림은 너무 끔찍해서 우리로는 어떻게 그려볼 수도 없는 일인데 이제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끔찍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그림도 끔찍한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는 이런 그림은 우리에겐 충격이요, 우리로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로 그런 길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고 있는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고 있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길로 가는 거 아니냐? 우리로 경계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을 자기 본성으로 취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일. 근데 그렇게 오신 일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분이신데 그 일을 부인하는 길. 그래야 그것은 무슨 길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그런 끔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길로 가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도 아주 더 끔찍한 그림입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피를 부정하였다. 그리스도의 피, 이 언약의 피인데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언약의 피, 이 피야말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는 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언약의 피 아닙니까? 그래서 고귀한 피, 보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피인데 우리가 성만찬때 성만찬 하면서 이 피를 마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를 더럽게 여긴다.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이 피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긴다니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경멸하는 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하나님의 아들 짓밟는 것은 그리스도 인격을 경멸하는 그림이고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존재 자체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있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신비로운 것입니다. 성령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고 사람들이 미추를 구분하고 선악을 구분하고 분별하는 일 다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일반 은총만이 아니라 특별한 은총도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요. 지금도 성령님의 은혜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순간도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서 큰 빛을 만나서 그렇게 만나주지 않으면은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재가 이런 성령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마치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런데 은혜의 성령을 부인한다는 것은 스스로 마치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스스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밖에 드릴 것이 없는데 성령님을 모욕하는 일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그림들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지속한다면 그는 어떤 자인가. 속죄 제사가 아무 해당이 없는 자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 성령의 중생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사실은 원래부터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자였다는 것이죠. 이런 자는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스스로 위장한 위선자이거나 스스로 착각하는 가라지였던 것이죠. 이들에 대한 심판이 실제적이며 무섭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0절 31절에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이런 경고를 가볍게, 혹시라도 가볍게 여기라 생각한 히브리서는 이 말씀은 더욱더 실제적인 예를 가져오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계신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원수를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갚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공의를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에게 정당하게 공의로 갚으실 것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멀리하는 이들,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는 자들, 그러나 실제로는 그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자비의 손일 수 있지만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은 심판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일이죠. 이런 무서움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배교의 길이 얼마나 무서운 걸 알게 되며 그 길을 갈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배교의 길 반대편에는 어떤 길이 있습니까? 인내하는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32절부터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배반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믿음의 길을 갈 것이냐, 우리는 당연히 믿음의 길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길을 가야지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이런 신실한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를 아는가를 이제 32절부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길을 소개하기 위하여 무서움을 우리에게 소개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일, 그 언약의 피를 인정하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중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저는 배신의 길로 가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에게 32절부터 이 말씀은 그럴 수 있을까? 그 길 어려운 길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박해도 없는 이 21세기의 이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서 지금 이 32절에서 34절 이 말씀이 잘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신자로 사는 일이 고난인가? 우리 그냥 편안하게 오늘 이렇게 교회 왔는데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이들에게는 정말 심각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 민족인 유대인으로부터 받은 멸시와 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 예수 믿는 자들, 자기 동족을 잡으러 다녔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있는 자들은 그랬다면 열심히 없는 자들은 어땠을까요? 그 안에서 얼마나 그 동료, 동족이지만 예수 믿는 자들 얼마나 멸시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서는 이들이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멸시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게도 그들은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로마서의 배경에서 후반부에 이제 여러 배경에서 나오고 있지만 물론 고린도 전서에서 나오지만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에 관련한 여러 가지 성적으로 난잡한 일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들은 성결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당대의 문화적인 일상을 그들은 거슬러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고기를 시장에서 사서 먹을까 말까. 왜냐하면 고기라는 것은 다 우상 숭배와 관련한 고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산다는 것은 유대인 자기 동족에게도 멸시를 받고 또 그렇지 않은 다른 이들에게서도 그들은 이질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관례들을 깨면서 다른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비방을 받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56년에 태어나서 117년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1세기 중반에 태어나서 2세기 초에 죽은 분이죠. 이분이 기독교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기독교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기독교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회 아래에서 아래 계층부터 이 엘리트 계층까지 해서 어느 계층에 있든지 수치를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길이었던 것이죠. 34절에서는 소유를 빼앗기는 일도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믿음을 지키거나 믿음의 형제를 돕다가 재산을 빼앗기는 일도 있었다는 것이죠. 재산과 생계유산을 빼앗기는 일은 힘든 일이죠. 믿음을 따라 사는 그 길에 세상을 거스르며 사는 그 길에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는 그 관례를 거스르는 그 길에서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권력에 의한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재산 몰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믿음의 형제들이 고난을 닦고 있을 때 그들이 기쁨으로 이제 그 믿음의 형제들을 도왔는데 재밌죠. 그러니까 1세기로 돌아가면 믿음의 형제들이 갇혔어요. 그럼 도울 이들은 믿음의 형제밖에 없어요. 그 믿음의 형제들이 도와요. 그럼 돕게 되면 그 돕는 이들 또한 소유를 빼앗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하며 사는 일은 개인의 일만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하는 일이고 함께 고통을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재산을 빼앗기고 갇히고 그를 돕는 사람은 남아있는 다른 믿음의 형제예요. 그래서 또 돕게 되면 갇힌 자를 돕게 되면 그 또한 재산을 몰수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일은 힘겨운 일이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이런 박해를 기쁘게 당하였다라고 합니다. 왜 기쁘게 당하였는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존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좀 정확하게 더 이 의미는 더 낮고 영구한 것을 소유를 가졌다라는 것이 이미 갖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영원한 상급을 소유하고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 넉넉히 당하고 기쁘게 당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소유했다. 나는 영원한 상급을 소유한 자라. 이것을 알 때에 믿음으로 넉넉히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우리는 소유한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넉넉히 이 믿음의 길을 이기면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런 뭐 믿음 때문에 갇히거나 뭐 그런 일은 예전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없죠. 그러나 우리 시대에도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죠.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권위를 두지 않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권위를 두고 삽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고 있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처럼 이상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권위를 두고 살지 않을 때 우리는 권위를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식당에서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신앙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권위를 두는 이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는 또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들은 이 물질 넘어 다른 것을 잘 믿으려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상한 시대인데 아주 좀 그냥 물질만 아는 시대예요. 유물론적으로 물질만 가지고서 모든 것을 바라보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면 그처럼 우스운 무시당하는 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편 재미있는 것은 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미신이 이 시대에 얼마나 왕성한가. 제가 이제 정확한 수치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점을 치는가. 점 치는 게 그렇게 큰 사업이래요. 카드점, 무슨 점에서. 그러니까 물질로만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너머에 있는 창조, 섭리, 그런 것들, 초월, 영원은 무시하면서 그러나 점을 치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이상한 시대입니까? 삶의 참된 의미를 찾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한다,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 이것은 비웃음을 당하는 시대이죠. 또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이동열 교수님 지난번에 오셨을 때 퓨 리서치 센터의 그 조사 결과를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더 그러했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가치냐? 물질적 풍요가 인생의 첫 번째 가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물질적 풍요를 최고 가치로 어떻게 알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사는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삶을, 거스르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게 아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걸 우리는 알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35절에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담대함은 갑자기 등장한 담대함이 아닙니다. 전날에 빛을 받은 후 행했던 믿음의 싸움들, 전에 싸웠던 그 담대함을 기억한 그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은 이 문맥이 있는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큰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한 그 문맥 아래서의 담대함입니다. 고난을 당하기도 했고 비방을 당하기도 했고 조롱거리가 되고 생업을 빼앗기도 했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담대함, 이미 소유한 그 담대함을 앞으로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 때문에 넉넉히 싸워 견뎌낸 것처럼 이후로도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삶의 방식은 인내입니다. 물리적인 전쟁을 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대부분은 인내입니다. 견디는 것이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의 끝에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에게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을 마음의 문제라고들 합니다. 믿음을 마음의 문제라.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저도 공군을 나왔습니다. 이철줄 목사님보다 제가 더 먼저 갔어요. 근데 교회를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 재밌는 말을 들었는데 좀 갓 이병 이 짝대기 하나죠. 짝대기 하나가 교회를 간다고 했을 때 아주 고참이 이제 아주 기괴한 논리로 저를 설득을 했는데 믿음은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데 왜 교회를 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믿음은 마음의 문제인데 왜 교회를 가지? 믿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인가? 히브리서는 믿음의 문제는 삶의 문제라고 합니다. 믿음은 인생의 문제예요. 어떤 인생을 살겠는가? 어떤 길을 가겠는가? 인내하며 순종의 삶을 계속해서 걸어가겠는가? 정체된 정신의 문제, 정체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사는 문제, 삶의 모든 동기의 첫 번째 동기, 첫 번째 동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있으니까 내가 살아갈 때는 뭐 아무거나 택해도 되지 이게 아니라 이 믿음의 문제는 삶의 첫 번째 동기, 근원적인 동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느 시대나 세상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각자는, 또 여러분 각자는 각자 지금 어떤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어떤 당한 어떤 어려움이나 또 결정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어느 시대나 세상을 거스르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사는 것, 우리의 구주 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동기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삶을 사시는 이 복된 삶을 담대히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저희의 능력으로 말하면 너무나도 무력한 자요, 우리 안에 여전히 오염이 있는 자이나 주여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며 믿음을 더하심으로 이 믿음의 길을 이 인내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을지 모르나 여전히 믿음을 따라 살기 어려운 시대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믿음을 따라 사는 것, 이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것 때때로 쉽지 않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더 큰 믿음을 부어주셔서 믿음이 첫 번째 동기가 되어서 인내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마침내 주께서 주시는 큰 상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